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우리 서울가족 토요새벽기도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가 구할 때마다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또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큰 것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임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아침 읽은 빌립보서 4장 말씀은 배경이 조금 설명이 필요할 듯합니다. 빌립보서에 보시면 유난히 기뻐하자, 기뻐다, 나는 기뻐할 것이다 그런 표현이 1장에서부터 계속해서 4장까지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빌립보서를 가리켜서 기쁨의 서신이다 그렇게 표현할 만큼 기쁨에 대한 말씀을 많이 말합니다. 근데 사실 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즐겁고 기쁘게 희희낙낙하게 그렇게 살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그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였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뭐 감옥에 갇히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겠습니까만은 그 당시 로마의 감옥은 훨씬 더 열악했고 고통스러운 곳이었습니다. 로마를 가보시면 혹시 바울이 갇혀 있었다는 감옥을 감옥터를 방문할 수가 있는데 지금처럼 잘 지어진 건물 안에 만들어진 그런 감옥이 아니고 바닥은 그냥 바위 바닥이고 거기에 창틀을 만들어 놓고 사람을 가두었던 그런 곳이기 때문에 정말 참고 견디고 하루를 살기도 힘든 그런 열악한 고통스러운 곳이 로마의 감옥이었는데 그런 곳에 갇혀서 살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은 일생 동안 어느 한 곳에 머물러 살지 않고 평생을 예루살렘에서부터 출발해서 온 천하를 주유하면서 여기저기에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던 멈추지 않는 활동가였는데 그런 분이 그렇게 꼼짝없이 갇혀있다는 걸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느끼는 고통의 강도가 훨씬 더 심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바울은 오늘 이 빌립보서 말씀 통해서 우리가 그래도 기쁘게 살아야 된다 이것을 강조해서 가르쳐주는데 그 말씀의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며칠 사이에 우리 모두를 아주 불안하게 만들고 마음이 힘들게 만드는 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학교의 여러 상황들도 그러하고 왜 갑자기 길거리 칼부림이 이렇게 갑자기 많아지는지 정말 어려운 마음이 힘듭니다. 외국인들에게 우리나라를 자랑할 때 그렇게 늘 자랑했거든요. 대한민국은 어린이나 부녀자들이 깊은 밤중에 홀로 다녀도 아무 문제가 없는 나라이다. 그렇게 치안이 잘 돼 있고 사람들이 착하다. 그런 걸 늘 자랑하고 그런 것을 늘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말해왔는데 갑자기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되어서 잠옷 마음이 불안해지게 되고 시민들이 위축당하게 되고 하는 이런 어려운 일들이 생겼습니다. 여러 가지 사회적인 지표들이 좋지 못하게 되고 우리를 우울하게 만드는데 폭염에 불쾌지수는 높아가고 들리는 소식들은 우리를 긴장되게 하거나 또는 불안하게 만들거나 마음의 불쾌함을 가져오는 그런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지게 돼서 좀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 정복당하지 말고 그런 사회적인 여건이나 환경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신앙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또 믿는 사람이 지켜나가야 될 그 마음의 평정심이나 감사함이나 신앙으로 내 마음을 잘 정돈하는 일들이 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일들을 위해서는 우리에게 세 가지 길을 가르쳐줍니다. 첫 번째 가르쳐주는 말씀이 기쁘게 살자라는 것이고 둘째 가르쳐주는 말씀이 관용하자는 말씀이고 세 번째 가르쳐주는 말씀이 기도하자라는 말씀이에요. 한 가지 한 가지를 좀 더 설명을 드리면요. 처음 나오는 말씀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럽니다. 기뻐한다는 것이 물론 쾌활하게 웃고 그렇게 살자는 의미도 있는 것이지만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삶을 기쁘게 산다는 것은 내게 주어진 삶을 즐거워한다는 의미이죠. 막 죽지 못해 살아간다, 억지로 한다 그런 생각이 아니고 아주 적극적으로 살고 희망 가운데 살고 포부를 지니고 살아가고 어느 것도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자세 자체가 기뻐하는 생활일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기뻐하자는 말 앞에 한 가지 조건을 달았습니다. 주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이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바울 자신에게 지금 기뻐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전도하던 사람이 전도 못하게 됐죠. 날마다 제자들 가르치고 양육했던 그건 못하게 됐죠. 그리고 고통스럽게 감옥 생활을 하죠. 재판의 결과도 뻔한 결과가 예정되어 있는데 사형이 예정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등등을 생각해 보면 한 가지도 기뻐할 일 없는데 그래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은 그는 주 안에서라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생각하면 역시 감사하고 기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물론 그가 육체적으로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것은 틀림없이 괴로운 일이지만 근데 바울은 골로새에서도 그렇게 말해요. 골로새서 1장에서도 내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당하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럽니다. 그 괴로움을 기뻐한다는 말이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괴로운 것은 괴로운 것이지 괴로운 것이 어떻게 기쁜 일이 될 수 있냐는 것인데 그 괴로움마저도 기뻐하는 것이 신앙인으로서의 성화된 삶의 자세이죠. 내가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이 십자가를 질 수 있다는 것,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 고통을 당할 수 있다는 것, 나를 그런 일에 사용해 주신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서 바울은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뻐한다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하면서 또 한 가지 더 말하는 것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는 겁니다. 이 말은 지속적으로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사람이 한순간 재미있는 것을 보고 하하 웃을 수 있고 뭐 내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마음에 희열이 생길 수 있고 한 것은 가능한데 여러 가지 변화되는 상황 속에서 놓치지 않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기쁨을 유지해 나가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주님 안에 있으면 신앙 안에 살면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해석해 나가기 시작하면 오늘 내게 주어진 어려움까지도 기뻐할 수 있기 때문에 기쁘고 적극적인 삶의 자세를 항상 유지해 나가라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무엇이든지 사람이 한순간 잘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잘하는 누구나 다 잘할 수 있고 한번 참는 건 누구나 할 수 있고 한번 용기 내본 누구나 할 수 있는데 그 자세를 오랫동안 유지해 나가는 것은 주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믿음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서신에서 계속 강조해서 많이 강조해서 사용하는 용어 중에 하나가 엔 크리스토라는 말인데요.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고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내 인생을 관조해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주 안에 있으면 언제나 이런 평정심을 유지하고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내게 주어진 모든 삶 안에서 적극적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이 은혜가 가능하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두 번째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 관용이란 다른 사람에게 넓은 마음 가지는 것이 관용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 이때에 상대했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의 마음을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박해자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박해자들을 생각하면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관용해지지가 않게 되죠. 자신을 박해하는 자들에 대해서 온유한 태도를 가지고 또 자신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우거나 불법한 재판을 감행하거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평안한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생각 그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참는 것은 참을 수 있는데 내가 이게 내게 주어진 십자가라서 참는 것은 참을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온유한 생각으로 포용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손양원 목사님이 우리가 잘 아는 분이신데요. 자기 아들을 죽인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을 자기 양자로 삼겠다고 그렇게 가족들에게 알리니까 가족들이 많이 반대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그 사람이 우리 가족이 될 수 있느냐? 용서하시는 것은 아버지께서 용서하시라. 그런데 그걸 우리 가족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에 대해 우리는 찬성할 수 없다. 강력하게 반대를 하는데 그때 목사님이 성경 말씀에 우리 보고 원수를 용서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지 않냐. 그래서 우리 사랑해야 된다.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가족들을 설득했다는 말씀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지금 모든 사람에게 대해서 관용하자 넓은 마음 가지고 온유한 생각으로 태도로 그렇게 대하자 그렇게 말하는데 그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 아니면 자기에게 죽음을 가져다 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박해하는 자들에 대해서 온유하고 중상하고 나를 모략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용서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고 이런 마음들이 다 관용하는 자세인데 그렇게 참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끝까지 부드러운 태도를 취하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꼭 생각해야 될 것이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하나님 앞에 설 때가 그렇게 멀지 않았다는 겁니다. 조금만 더 참고 조금만 더 인내하면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날이 멀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참고 조금 더 기다리고 조금 더 인내하면 이 상황 속에서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용하는 자세를 끝까지 가지자라는 겁니다. 기뻐하는 것은 내 마음의 자세예요. 내가 나를 대하는 자세가 기뻐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관용은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삶이 나 혼자 기뻐한다고 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다 관계 속에서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회 생활도 다 우리 관계 속에 있잖아요. 내가 나를 다스려서 내 마음을 좋게 유지하는 것과 함께 다른 사람과의 관계까지도 평화롭게 만들 수 있기 위해서는 관용이라고 하는 이 태도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강조하는 것은 기도하자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기도하자고 말했을 때 첫째는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기도해야지 그런 생각이 들 때 여러분 걱정이 많을 때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한 가지도 걱정할 일이 없을 때 그런 기도하자는 생각이 드십니까? 제 경우는 걱정하는 일이 많았을 때 오히려 기도하자는 생각이 들 때 훨씬 더 많아요. 뭔가 마음이 불편하고 뭔가 일이 좀 어려운 것 같고 자꾸 시험이 내게 오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있을 때 아, 기도해야지 느낌이 별로 좋지 않네 좀 기도 더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걱정이 많을 때예요. 걱정이 많을 때 더 많이 기도하게 되어서 이 걱정을 어떻게 기도 제목으로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바울은 오늘 기도할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랍니다. 염려가 없으면 기도 제목도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바울은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이 바울의 말씀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세상 살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런 종류의 문제가 아니에요. 당시 바울이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뭘 염려했겠습니까? 뭐가 걱정이었고 뭐가 고민이었겠습니까? 그분들은 처음에 예수 믿기로 작정했을 때부터 세상 부귀 영화는 다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로마의 시민권을 다 박탈당하고 유대인은 유대인 공동체에서 추방당하고 이때는 누구 한 사람도 내일 먹을 일용할 양식을 준비한 사람이 없었고 내일까지 내가 살아있다고 보장된 그런 사람들도 없을 때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렇게 어렵고 힘들 때였고 자기 생명을 내놓아야 될 때였는데 그때 그 사람들이 뭐 입을 거 걱정했겠습니까? 먹을 걸 걱정했겠습니까? 당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참 걱정했던 게 있습니다. 염려했던 게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생명이에요. 재판 중이잖아요. 가만 놔두면 사형당하잖아요. 하나님의 종 목자가 그런 운명에 처해 있고 감옥에 붙잡혀가서 억울한 재판받으면서 로마에서 참 바위 감옥 안에 그 고통을 당하고 계신데 성도들이 그 걱정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걱정됐겠어요. 그리고 그런 박해와 핍박이 자기들에게도 곧 몰려온다는 느낌을 다 가지고 있을 때입니다. 우리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분들의 염려고 걱정이었습니다. 재판 결과가 어떻게 될까? 사도께서 풀려나실까? 혹시라도 사형당하시면 어떻게 하나? 우리는 누가 지도해 주나? 그 여파가 우리에게 몰아닥치면 우리는 또 어떻게 될까? 이런 걱정, 이런 염려가 있는데 바울이 가르치는 것은 그런 걱정과 염려를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거 걱정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걱정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것이에요.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빌립보 현장에서 걱정한다고 해서 로마의 재판이 바뀌어집니까? 살고 죽는 것 다 하나님께 달린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순교의 제물이 되는 것이고 풀어주시면 또 더 많이 전도하면 될 일이고 모든 것을 주 안에서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말합니다. 우리 정말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다만 모든 일에 그랬어요. 모든 일에. 기도의 제목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아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어떤 일은 내가 지금까지 너무나 잘 해오던 일로 능숙한 일이기 때문에 아 이건 이렇게 하면 돼 하고 쉽게 결정해서 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래 쉽게 결정해서 지금까지 능숙하게 해오던 일이기 때문에 하던 일마저도 바울은 그런 일들도 기도하고 진행하라는 겁니다. 마땅히 내게 이런 능력이 있고 이런 여유가 있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고 저렇게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할지라도 하루를 출발하면서 출발하면서부터 저녁에 마치고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모든 과정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려 하루를 살아가라는 말씀이 모든 일에 기도하라는 말씀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생활과 관련된 삶과 관련된 모든 일들이 다 한 가지 한 가지 모든 일들이 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바쳐지고 우리 한 달을 계획하는 이 첫 주간 토요일에 기도회를 가지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왜 첫 번 토요일에 기도회를 가집니까? 한 달을 살아가야 될, 한 달 동안 있어야 될 모든 일들을 먼저 하나님께 기도 제목으로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출발하자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을 기도 제목으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큰 시험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지만 우리 기도가 부족하면 능숙한 일에도 잘못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기도 없이 하는 일은 많이 분주하고 일 많이 하고 수고 많이 하고 땀을만 흘리는데도 열매가 없습니다. 기도로 모든 일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는 믿음의 결심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셋째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했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바울의 재판이라는 건 결국은 사형이 선고되고 교수형을 참수형을 당하죠. 그런데 바울은 그런 결과를 자신이 잘 예측하고 어떤 일이 다가올 것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자고 합니다. 살아나지 못할 것에 대한 생각이 있어요. 특히 디모데 후서를 보시면 명백하게 그 생각이 있어요. 절대로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도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자라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염려하는 바가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다 이루어졌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로 열매되고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대만큼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과 차원에서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기도하자라고 말합니다. 더 좋은, 가장 좋은 결과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기도하자고 합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자, 모든 일에 기도하자, 감사하면서 기도하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처음에 내 마음을 다스릴 때는 기쁜 마음으로 기쁜 생각으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박해자들이 많지만 그들에 대해서는 십자가 위에서 용서를 구하시던 주님의 모습처럼 그들을 용서하는 넓은 관용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는 겸손하게 모든 것을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그 기도하는 자세로 내게 대해서는 기쁨으로 이웃에 대해서는 관용으로 하나님께 대해서는 믿음의 기도로 그렇게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우리를 여러 가지로 옥죄어오는 삶의 여러 환경 속에서 믿음을 지켜나가고 승리하는 방법인 것을 가르쳐주는데 그 결과를 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7절 말씀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참 중요한 우리 마음과 생각이 돌보심을 받는 거잖아요. 마음이 잘못되고 생각이 잘못되면 이건 방법이 없는 겁니다. 능력이 좀 부족하고 지혜가 좀 모자라더라도 마음과 생각이 정상적이고 올바라야지 마음과 생각이 잘못돼 버리면 하는 모든 결정과 그 결정에 따라 행하는 행동이나 살아가는 모든 내용들이 다 엉클어지게 되어 있고 다 뒤죽박죽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근데 바울은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평강이 어떤 평강이냐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 말은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을 동원하고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만드는 것을 훨씬 능가하는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합니다. 우리는 마음과 생각을 평안하게 만들고 질서 있게 만들고 어떻게 좀 더 지혜롭게 할 수 있고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많이 동원하잖아요. 공부를 더 하기도 하고 책에서 찾기도 하고 마음을 좀 고요하게 만들기 위해서 묵상도 하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많이 기울여 나가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은 모든 지각에 뛰어나다는 겁니다. 세상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만드는 마음의 평강보다 훨씬 더 넘어서는 그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셔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으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라. 그때가 십자가를 앞에 두셨을 때예요. 내일이면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얼마나 주님께서 마음이 평안하셨던지 지금 내가 누리는 이 십자가 앞에서 누리는 이 평안을 내가 너에게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때를 우리가 직면했고 8월 한 달이 쉽지 않은 한 달이 될 터인데 세상의 모든 것을 통해서 누리는 것을 훨씬 능가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마음과 생각에 충만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방법이 내 마음의 기쁨을 유지하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 넓은 자세로 대하는 것, 하나님께 겸손히 기도하고 살아가는 것, 이 세 가지입니다. 이걸 통해서 이 한 달간 평안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이 가득해지는 이런 축복의 한 달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